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터키 서부 해안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가던 난민선이 침몰해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37명이 사망했다고 터키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터키 해안경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 9명이 전복된 선박 안에 갇혀 있었다며 생존자 75명을 구조한 가운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도간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5명이 어린이들이라며 구조된 이민자들은 저체온증 때문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복된 사람들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출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전복 사고와 관련해 난민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터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를 건너려다 숨지는 난민과 이민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어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하면서 터키와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러시아 전투기 수호위 34대가 국제표준시로 29일 9시 45분에 터키와 나토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같은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앙카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공군 비행기가 단 한 차례도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 대표인 최고 협상위원회가 시리아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번 평화회담에 직접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일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시리아에 대한 공습 축소와 인도적 지원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반군 점령지에 대한 포위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와의 직접 협상에 앞서 스테판 드 미스토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관하는 이번 시리아 평화회담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서 여전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디모인 레지스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양당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 이내라서 여전히 승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공화당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28%를 얻어 23%를 기록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5%포인트 차로 앞섰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5% 지지율을 기록해 42%를 얻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은 어제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막판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아프리카연합 국가정상들에게 격화되는 부룬디의 폭력을 막기 위해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모인 아프리카연합 지도자들이 지난해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지 대통령이 3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정치적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평화유지군 5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반 총장은 그같이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프란시스코 플로레스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의 미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where we can.
네, 지금 존 케리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측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인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케리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아시다시피 사실 4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가 어떤 내용으로 채택되느냐,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말하자면 합의에 달린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베이징에서의 케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두 나라 외무장관 간 회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예정보다 그 시간을 넘겨가면서 두 장관이 5시간 가까이 회담을 하고
네.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결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재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공감을 한 부분은요. 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들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케리 장관이나 왕이 부장이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재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큰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왕이 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로 가한다라는 게 그 줄곧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추가적인 안보리의 결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수순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네.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대화와 협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게다가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네.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를 다시 대화의 궤도로 올려놓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재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캐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응징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왕이 부장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제재 자체가 더 이상의 말하자면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캐리 장관이 중국을 가기 전부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동시에 과연 중국이 그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참 회의적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그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새롭고 강력하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지만요.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대북 제재 그 방안, 수위 이런 것은 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문 등 그 언론에 따르면요. 미국은 크게 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석유 수출을 그 금지하거나 줄이는 겁니다. 현재 그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연간 그 50만 톤 정도의 그 원유, 석유를 그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것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그 아마 그 상당히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래서 이것을 좀 그 중단을 하거나 줄여라 이런 것을 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북한의 그 광물 수출 금지입니다. 현재 그 북한은 연간 그 상당한 그 석탄, 광물 이런 것을 그 중국으로 수출해서 매년 그 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국에 대해서 이 같은 석탄, 광물의 수출을 좀 제한을 하거나 좀 금지해라. 그러면은 그 상당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밖에도 그 강도 높은 금융 제재 그 북한이 고립되곤 있지만 여전히 그 중국과의 그 여러 그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 거래를 좀 막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밖에도 또 해운 활동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그 선박을 통해서 그 제3세계 동남아 국가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 여러 그 활동 또 무역을 포함해서 또 뭐 무기 수출 이런 것을 몰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을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강도 높은 검색 등을 해서 제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바로 석유와 석탄인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한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50% 정도는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 이룰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열쇠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캐리 장관이 중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내용을 밝히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정부가 이런 그 방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을 이렇게 강한 제재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반발을 사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하게는 중국은 그동안의 제재, 이런 제재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북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말하자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라든지 그리고 식량 그리고 현금까지도 이런 주요 그 원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부분 이번에 캐리 장관도 얼핏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실제로 북한이 상당히 곤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심하게는 붕괴되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붕괴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난민 유입이라든지
네.
또 북한을 말하자면 하나의 지렛대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안보적인 상황의 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이 한국, 일본, 미국과 공조해서 중국의 그 확장 추세, 그거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싶어 하고요. 중국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북한도 안다고 하면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걸 아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우려하는 그런 또 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북 제재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제재 이렇게 쭉 뭐 얘기를 합니다만 제재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제재가 있고요. 또 양자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 그 양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가는 제재가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하는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 5개 국가가 그 결정을 하는데요. 그 5개 국가는 특히 그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일 중국이 모든 제재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뭐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북한이 그 세 차례 2006년부터 2009 그 2006년 2009년 이렇게 세 차례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중국이 뭐 제재에 대해서 완전히 뭐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미사일 또 북한 핵과 직접 관련된 그 무기 거래 또 대량의 현금 유입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양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 아마도 이번에도 그 석유나 그 무슨 저 식량 또는 석탄 이런 것은 좀 어렵겠지만 기존의 제재, 해운, 금융 뭐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의 근원 또 해결책 이런 데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뭐 밝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사실 이번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걸 보면 1차 핵실험 때는 닷새가 걸렸고요.
네.
2차 핵실험 때는 18일 그리고 3차 핵실험 때는 2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4차 핵실험에 와서는 이미 3주가 훨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번에 그 4차 핵실험 직후에 미국과 한국이 책임론을 갖고 사실 좀 각을 세웠습니다.
네.
왕이 부장과 캐리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캐리 장관이 이제 그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그동안 중국의 대북 정책이 통하지 않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상황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 책임론을 지적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바로 강하게 반박하면서 맞받았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임은 이건 화춘잉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이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는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합동 군사 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이 북한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근원이다. 이런 얘기로 책임론을 놓고 첫 번째로 강하게 맞붙었고요.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재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의 그 근원, 발단 원인에서부터 해결책에까지 미국은 중국과 이번에 아주 극명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을 놓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도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3원칙,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6자회담에 관해서는 이제 6자회담으로 가자는 거죠, 여전히?
예, 역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그 유엔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에서 일방적인 그 대북 제재로 북한을 몰아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화의 채널, 이 기회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걸 통해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미북 관계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는 뭐 참조로 해보면은 북한 중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그 부시 행정부 시절이죠. 당시에 그도 북한이 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그때 핵실험을 실시했을 적에 그 이를 계기로 해서 미북 간의 그 대화의 물꼬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6자회담도 당연히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미 국무부의 그 동아태 차관보로 있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의 김교관 부상과 직접 또는 직접적인 차원에서 또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여러 접촉을 했고 이것이 6자회담 활성화 그리고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진 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그 중국이 이런 모델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이제 별다른 그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고 자, 앞으로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수위를 놓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절충된 형태로 서로의 주장들을 그 절충한 형태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수준으로 절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3차 핵실험 때 보면 중국과 미국이 역시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당국이 그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3차 핵실험 직후에도 바로 제재 결의안에 그 포함돼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 앞서서도 그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북한이 2012년에 했을 때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이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의장 성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그 수준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미국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었고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희석시키되 중국이 주장했던 의장 성명을 결의안으로 바꾸고 그 대신 결의안은 새로운 내용은 없이 기존의 결의안을 새롭게 다시 한번 채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합의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 제재 문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가 포착됐다는 건가요?
예,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지난 27일 날 일본의 교도통신이 처음 그 내용을 전하면서 네. 알려졌는데요. 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네.
이어서 그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38로우스라는 미국 워싱턴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8로우스도 새롭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그 징후가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네.
이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은 물론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을 그동안에 평안도 철산군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인데요. 북한은 서해 발사장에서 징후가 그 포착됐다는 건데요. 이 서해 발사장이 크게는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위성 통제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드러난 움직임은 발사대의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완료됐고 또 거기 그 주변에서 사람과 그 차량 등 그 장비의 움직임이 그 관측이 됐다는 거고요.
네.
위성 사진을 통해서죠. 또 위성 통제소에서도 제설 작업이 완료됐고 또 통제소로 향하는 도로에서도 깨끗이 정리가 돼 있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측소에서 그 위성 관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죠. 이 내부에서 뭔가 그 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당장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진 않더라도 뭔가 관련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38로우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3년 전에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쏘아 올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그만큼 갔으니까 그때보다 로켓이 더 큰 것을 이제 시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측들을 하는데 뭐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대개.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그 장거리 로켓 그를 발사한 것이요. 지난 2012년 12월인데요. 당시 북한은 그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그 은하 3호는 그 약 길이가 약 30m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발사된 다음에 그 1단과 2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최종적으로 약 100kg의 그 추진체를 우주궤도에 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만일 북한이 뭐 발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진짜로 발사를 할 경우에 좀 그거보다 지난번에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좀 큰 것을 발사할 공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지난해 그 서해 그 발사장이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그 발사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10여 미터가량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67미터 정도로 그 증축을 했는데요.
네.
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그 발사대가 역시 크게 만든 걸 보면은 과거 그 은하 3호보단 좀 큰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 이 같은 그 장거리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을 하겠다, 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 본토 한 로스앤젤레스 서부까지 그 공격을 하려면 약 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은 기존의 그 미사일보다는 상당히 좀 큰 것을 그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과거 2012년 은하 3호보다는 좀 큰 것을 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핵실험에 이어서 로켓을 발사하려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사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수순을 보면 앞서서 세 차례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시험 발사하고 이어서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지금 순서가 만약에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거꾸로 된 것인데요.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 기술 자체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그 20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5000km 이상을 날아야 되는 그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발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기술적으로는 이 시험 발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최근에 그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엔 그리고 한국 일본들 과 각을 세우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말하자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 필요와 주변 정세의 그 말하자면 여건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일단은 갈 수 있겠다. 그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한국, 일본 전부 다 뭐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또 상당히 이번 그 움직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그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미국에서는 미 국방부 펜타곤이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도 이번 그 반응을 아까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지만요. 북한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그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서요.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최신의 구축함이죠. 그 이지스함은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별한 아주 최신의 그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지스 구축함을 그 동해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은 앞서 그 캐리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뭐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응이.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이미 그 복잡한 요소가 추가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과격한 조치를 하지 말고 긴장 국면이 계속 악순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 더 이상
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현 상황에서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자제하길 희망한다 이런 논평도 같이 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반응은 바로 가까이서 나온 그 반응들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지 하지 말라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또 목적으로 삼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것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또 그런 모습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과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4년간 약 5번 정도의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 최초로 아마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그 98년인데요. 98년 8월 아마 말일 31일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은 그 함경북도 그 무수단위에서 동쪽 일본 쪽으로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 대포동 1호라고 부르고 있고요. 북한은 이것을 광명성 1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 태평양에 떨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결의 1695를 채택하고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군수품 무역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요. 2009년에도 그 광명성 2호를 발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을 채택해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 또 발사하자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한편에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청취자들 그 나라에서 이 평화로운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이렇게 발표를 이제 들을 거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그 쉽게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 이 장거리 로켓에 말하자면 그 머리 부분에 인공위성을 달면은 그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쏘아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군사용 미사일을 달면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만 다른 것이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그 북한에 대해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뭐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동안의 도발 행위 전력으로 밀어볼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좀 더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더라도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따라서 금지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또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징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잠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약자로 그 영문 약자로 써서 그 사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드에 대해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호하거나 좀 수동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는 그 사드에 대해서 세 가지 노, 세 가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것을 논의해보자 이런 협의하자는 협의가 없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뭐 배치하거나 논의하자거나 이런 요청도 없고, 또 따라서 아무런 결정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노, 세 가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을 계기로 그 이것이 사드 논의가 뭐 별로 그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수그러지고 수면 하루 갔는데,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해서 그 한국 정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 문제를 그 담당하는 주무장관이죠. 한민국 국방장관도 지난 25일 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이 국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또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고 이것이 좀 한국 정부의 특히 입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다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점점 이제 그것이 그렇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에 미국 언론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다. 아, 이렇게까지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 반응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혀 공론화하지 않았던 사드 배치 문제를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배치를 전제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두 나라 사이에서는 물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진 것 같다라는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는 사실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나아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미국 정부는 아직 그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드의 한국 배치도 시사한 말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또는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 사드 배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언론은 그 모든 필요한 모든 조치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사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지금 크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드 또는 그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문제를 그 거론하는 그 발언의 빈도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13일이죠 워싱턴에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두 나라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어쨌든 지난해 작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그 한미 간의 그 논의 그 발언의 빈도가 잦아졌고 상당히 저 다른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한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 또 한국 국민의 정서 문제 참 여러 가지로 참 미묘한 또 어려운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올 텐데 저희 VOA도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외무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움직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1000명은 넘고.
휴대전화 빽빽히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신 지 10년쯤.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되셨고. 네, 휴대전화에 1000명.
네.
고향은 양강도 해산. 9년 전 한국에 왔을 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1,000명 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청담동 사업단의 신인 중에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 보배의 매력은 삶에 대한 열정, 또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장점이죠.
보배 중에 보배.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아,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북에서 온 제1호 보물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거기에서 제가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기쁘기도 했고 부담스럽고 많이 무게감도 느꼈고 하는 그때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지금.
낯선 한국 땅 사리가 어렵다 생각하지 않았고 궁금하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이렇게 되실 줄 알으셨어요 처음에?
몰랐죠.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식당 종업원에서 출발해 대형마트의 점원, 옷가게 점원,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9천 달러 가까이 벌기도 하는 금융자산관리사로 변신해 있습니다.
지난달 여기 업계에서 토탈 이동을 했어요. 제가 그걸 딱 밝혀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아마 소득으로 말하면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넘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금융자산관리사 김계숙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저는 A플러스 SH라고 착한 보험도 들어가고 착한 보험 119예요. 그쪽에서 지금 요얄 팀장으로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김기숙이라고 합니다.
네. 고층 빌딩 가득한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기숙 씨. 올해 나이 39살인 김기숙 씨는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고 있는 금융자산관리사입니다.
금융?
네. 자산관리사.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 가정가정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개인 가정가정들에서 만약에 뭐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는 가정주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가정변호사, 보험이라든가 모든 금융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산관리사라고 하거든요.
한국 땅에 와서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은행에 다니는 것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낯설었던 김기숙 씨. 4년 전 우연히 시작한 금융자산관리사 일은 이제 몸에 꼭 맞는 옷이 됐고 언제든 훨훨 날아다닐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는 뿌듯한 자부심이 되어 있습니다.
흐뭇하죠. 흐뭇하고 뭐 전체적인 보면 그 명함 앞에는 그냥 뭐 저희 이름과 뭐 저희 직이 해서 나열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제가 하는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보험도 다 겸해서 하니까 토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회사들은 저축이라든가 모든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6개 은행 뭐 여기 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금리가 제일 높은 걸로 추천해서 팔 수 있는 이런 회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회사에서 김기숙 씨의 직위는 특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로얄 팀장입니다.
아까 로얄 팀장이라고?
네, 네, 그 기준이 좀 특별한데 제가 여기에서 이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고 또 평균적으로 제가 그만한 또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높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저희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저는 부모님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그 돈 그 회장님 이름이 딱 밝혀가지고 10만 원씩 매달 해서 드리겠거든요.
활동이 빛나는 사원들에게는 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회사 이름으로 매달 용돈이 지급되고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을 해보라고 향기 좋은 꽃이 책상 앞에 꽂혀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뿌듯한 일입니다.
꽃도 매생화 한 송이씩 뭐 회장님이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배려가 너무 크죠. 네.
한국의 다른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달마다 보수가 달라집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보배라고 칭송을 받는 김기숙 씨는 도대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일이라는 게 한 달이 끝나면 그 다음 달은 바로 0이 돼요. 또 새로운 시작 계속 부활하는 거죠. 매달 부활을 하면서 또 시작을 하고 끝을 내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뛰어다녀야 네. 가능하니까
그렇죠.
지난달은 얼마나 뛰셨어요?
아, 그걸 딱 밝혀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아마
서독으로 말하면 그냥 한 1,000만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양강도 희산에서 태어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숙 씨. 북한 사람 김기숙 씨가 어떻게 한국 가게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잠시 들어봤습니다.
한국 가게 이끌어주신 분은 있으셨어요?
저희는 뭐 따로 이끈 분이 없고 저희 이북에서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그 CDR이란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어요.
드라마 같은 거
네, 보고 해가지고 주로 드라마를 많이 봤죠.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걸 이렇게 주파수 돌리다가 뭐 대한민국에 나오면 그것도 많이 듣고
몰래 숨어서 봤던 한국에서 들어온 영상에 자꾸 빠져들었던 때입니다. 화면 속 서울의 모습도 한국 사람들의 행동도 신기하기만 했고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 북한이 더 잘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부러움이 생기고 꼭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동경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그 저희 아들 하나 있었어요.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인가도 싶어요. 사실은 얘를 이 암흑한 땅에서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데 진짜 자라나는 그 새싹들이 거기서 진짜 망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얘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키우지 말고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서 키우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장아장 귀엽게 자라고 있는 아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 크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시간을 봐오다가 남편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세 식구가 한밤중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예, 나서부터 그 생각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한 6년도에 떠났던 것 같아요.
한국까지 오는데 꼬박 1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들고 지루했고 과연 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나 있을까 하고 불안했던 나날이었는데 처음 눈으로 마주한 한국 땅은 꽃피는 4월만큼이나 화사한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 딱 오니까 너무 뭐라 할까 그 꽃피는 4월에 나왔었는데 거리마다 너무 이쁘고 그 꽃이 너무 만발하고 아 이거야말로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는 정말 불빛이 너무 화려하고 막 그 처음에 그 황홀했던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꽃향기 냄새 막 맡으면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거리마다 꽃이 넘쳐나고 그냥 네 또 그 도로는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지 너무도 깨끗하고 그냥 고개를 잠깐 너머로 돌리면서
모든 탈북자들이 거쳐야 하는 하나원 생활도 돌이켜보면 참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배울 것이 없다, 또 어떤 탈북자는 지루하고 답답한 곳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김계숙 씨 부부에게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기관을 거쳐가지고 뭐 그쪽에 있을 때 남들은 뭐 다 갇혀있는 공간에 있는 게 힘들고 했는데 우리 그 공간에서 그래도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그 마음에 막 불끈불끈 타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어머 막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제를 하면서 차분히 이제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차분하게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어린 아들이 한국 땅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는데 아침마다 하나원 밖으로 유치원을 다녔던 아들은 정말 아무런 구김살 없이 한국의 평범한 어린이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애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마침 잘 일이 풀려가지고 애도 와가지고 며칠 만에 유치원에 그래도 바로 입학이 되더라고요. 입학이 됐고 유치원도 보내게 됐고 뭐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안에 직업을 잡아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김기숙 씨가 처음 찾아간 곳은 집 근처 식당에 설거지 하는 일자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식당에 그릇 닦는 일이라면 한국을 몰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제일 뛰어들기가 쉬운 데가 많이 사람을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는 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네에 있는 식당을 해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다가 길에서 다니다가 좀 집 근처에 가까운 근처에 가서 그때 그게 쌈밥집이라고 고기를 굽는 집이었었는데 쌈이랑 해서 그래서 나 좀 이북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열흘도 안 됐다 좀 받아달라 이게 그러니까 아 설거지는 너무 아깝고 그러면 홀서빙이라는 거 한번 해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홀서빙을 처음에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홀서빙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식당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밑반찬을 내놓고 주문도 받아야 하는데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모두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술도 이름도 다양하고 맥주도 다양하고 뭐 너무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정말 항상 막 수첩에 적어놓고 뭐 잔미술 무슨 참 처음처럼 뭐 맥주도 카스 하이트 이거를 적어놓고 외우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앞으로를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래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찌개는 어떻게 끓여져 나오는지 그런 거를 많이 배워가지고 실전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하루 11시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어린아들이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원에는 다음이면 애가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 그 6시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면 애 목에 이렇게 그 키를 걸어줬어요. 그때는 또 번호키가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번호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집을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금융자산관리사 탈북자 김기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